에베소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들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에 도전하는 것처럼 착각을 가지게 그렇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만약 세상이 이루어가는 이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어 그들을 대적하는 일들로 생각되어진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일입니다. 과연 이 세상이 이루어가는 일들에 하나님이 도전하시며 그들을 공격하십니까? 세상이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도전하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취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 아들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 백성으로 구속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은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모든 일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를 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의 메시아적인 사역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줄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주님은 이렇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 자신에게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의 구원 계획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에 도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도전하며 어쩌면 승리의 환호성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환호성 앞에서 하나님의 반응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자신이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혜를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그들의 지혜를 비웃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두려워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비웃으시는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이 메시아 길을 막아서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막아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주님은 비웃으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려는 길을 이루어 주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주에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만세 전에 정하신 우리의 영광. 둘째, 세상 지혜의 도전. 셋째, 세상 지혜의 도전으로 드러난 우리의 영광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즉 주께서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영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광을 목격으로 경험을 말미암아 구약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이 영광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산 위의 영광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같이 보였고 라고 말합니다. 산 위의 영광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40장 33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 그때에 영광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영광이 어떤 일을 위하여 하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서 이 영광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함께 나눌 영광을 맛봄으로써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내용을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에 영광이 있어 그 영광,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23절에 그 성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때때로 목적적으로 사용이 되게 될 때에 이 표현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만세 전에 전하셨습니다. 선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넘치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자기 백성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시고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흠이 없는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눌 우리의 영광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에서 이미 보이셨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담은 이 사실 앞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그 집에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가득 찬 집을 보이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가 동시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때 그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산에 올랐던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영광은 모세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그것이 위대하고 아무리 그 얼굴이 정말로 빛과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영광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만나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백성들을 통한 영광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언약의 공동체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이 일에 동의하지 않았고 도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에서 생각합니다. 둘째, 세상의 지혜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만세전에 자기 백성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은 극히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광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해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에서 어떻게 도전해 왔는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해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힘을 쏟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일을 위하여 에덴에서 뱀을 동원하였습니다. 뱀을 통하여 자신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하와에게 전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너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사단은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어리석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위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위를 통하여 사단은 거의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통한 영광을 명백히 드러낼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복음 라디오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도전은 에덴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 언제나 이 도전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언약의 백성들의 범죄를 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을 구원할 요셉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고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범죄한 가운데 요셉을 그들의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께 형제의 일들을 고자질 하는 자 정도로 생각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막아선 것으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놀랍게도 이 요셉의 일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출애굽의 증표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직접 만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밝히 말하였습니다. 바로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히 강해지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인원수,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이 자라나게 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바라보며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강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시보라와 같은 이런 산파를 동원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앞서 그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역을 주게 되면 그들은 일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일찍 잠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장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아이는 생산되어졌습니다. 기억의 사실들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자의 우선을 고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일도 실패에 돌아쓰고 나자 그가 한 유일한 방책은 인류상 이만큼 잔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래장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공격하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를 공격하는 게 훨씬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인류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고래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갖다 버린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자기 자녀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을 깨닫기는 많이 못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깊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를 기를 때에 자기 아이를 기를 때는 정신없이 기르죠.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면 정신이 이제 손자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 사진 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막 칭찬, 자녀 칭찬하는 것은 둘째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바라보게 될 때에 손자를 낳게 되어지면, 손녀를 낳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에 버린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엉엉운데 버리면 던지자마자 악어가 와서 물고 갈 겁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현장 앞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일들을 비웃으십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나고 구원자가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드디어 말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들을 내보내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 앞에서 바로는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이 거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데 바로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 술객들도 똑같은 능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네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조건들이 한번 보십시오. 뭘 하는 건지. 그들이 이루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 바로의 그 나라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술객들이 동일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뭡니까? 엎친 데 겹치도록 만든 겁니다.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편들 하면 아주 안 좋은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바로의 술객들은 능력이 하나님 같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보면서 주님은 비웃으십니다. 야, 내가 하는 이를 따라할 수 하느냐? 너희는 따라할 수 없을 뿐더러 따라한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은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를 더 드러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게 만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제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사흘 동안 금식한 주님께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은 내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내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너가 하늘에서 왕으로 있다고 오지 않았느냐? 너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왕을 너로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상입니다. 나의 백성이 너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너에게 절함으로 너는 나의 나라의 왕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그들과 구별되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구별된 그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 백성으로 자신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모든 말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사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대의 지도자를 통하여 막았습니다. 유대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사장은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을 종결함으로써 로마 통치에 대한 민중의 반란과 그 반란의 진압 과정에 이루어질 유대 민족의 그 고통을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잔혹한 행위를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가 죽게 되어지면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메시아가 되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바대로 그들은 이 로마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잔혹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미암아 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그때 왕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조하고 만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기들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막아선다고 말했지만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세상의 지혜로움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라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에서 생각합니다. 셋째, 세상의 지혜의 도전으로 드러난 우리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도전, 세상의 공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즉 우리의 영광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해 왔습니다. 여자의 우선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막는 방식으로 때로 그 백성을 여자의 우선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우선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는 그 백성이 그 여자의 우선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걸음을 보시면서 행하신 일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였지만 도리어 그 지혜는 자기의 길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 백성들을 고통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바로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더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자주 메시아적인 시편으로 이해되며 그중 한 구절은 직접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볼 때 2절에 언급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7절에서 아들 또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자, 8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의 우서심 또한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관점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 시편 2편에서 미래론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시편이 그 당시로 적용된다면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적인 왕국이 세워질 것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를 두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를 두고 공격하는 그 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늘에 웃으시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지적해주고 있는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새롭게 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그 행동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리워진 눈을 통하여서 자기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의 관점에서 이 사실은 정말 미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적인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의 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메시아의 모든 사역이 끝났고 우리는 성취를 가져왔고 로마로부터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도리어 예수를 메시아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히 죄와 갈라선 그들 완벽히 구별된 그들, 거룩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히 죄와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교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점도 없고 험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메시아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점도 없고 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교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죄에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하나님의 웃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따라 웃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웃는 자 되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우리의 웃음을 비웃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웃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조롱함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이 계거는 진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마지막 웃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